네, 안녕하세요. 청춘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최은경입니다.
정선원입니다.
김효은입니다.
네, 지금은 7월 15일이고요. 아침 이른 시간이에요.
와, 벌써 네. 반이 지나갔네요.
네. 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고. 네네.
7월의 절반도 지나갔어요.
네, 7월의 절반도 지나갔고.
빠르죠?
세상, 세상.
2017년이라는 게 아직도 저는 낯설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그런 게
익숙지가 않은데 항상 보면 절반쯤 지나가면 아 이제야 2017년이라는 걸 쓰고 읽고
맞아요.
말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익숙해질만 하면
2018년이 되는 거잖아요.
18년이 되는 거죠. 2020 원더키디 이후
어떡해요. 내일 모레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고
와,
요즘은 너무 덥고 그리고 비가 또 올 때는 아주 미친 듯이 비가 오잖아요.
너무 습해요.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거의 동남아급의
맞아요.
날씨
열대 우림 기운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제가 보면은 그 국회 옷차림이라는 건 매우 단순하고 단조로워서 여성들은 좀 자유롭게 입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똑같이 다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보고 있으면 막 제가 다 덥고
반바지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입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입는 사람을 못 봤어. 심지어는 다 양복도 자켓까지 입고 다녀요.
아, 더워.
오히려 세종시 같은 데서 공무원들 보면 반팔 셔츠에다가도 좀 에이, 입고
노타이.
하잖아요. 노타이로. 근데 여기는 안 그러더라고요. 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그렇구나. 삼성전자는 반바지를 입고 다닌대요, 이제.
아, 그래요?
그러니까 타이트한 반바지는 아니고, 그.
아재 약간, 반바지?
예, 그런. 아니, 그러니까 너무 폭이 넓지도 않고, 그냥 면바지를 잘라놓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그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반바지를 입으라고 말한 지 2년쯤 됐나?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입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반바지를
원래 입는데요.
입으면은 다리털을 미나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하네. 다리털이 주로 아,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사람이 반바지를 입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얘기를 하자고 모인가 보니까
넘어갑시다.
아, 오늘 네. 참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이 저희가 녹음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잡음이 지금 계속 조금씩 들리기는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한 3, 40분을 지금 시간을 계속 털어서 껐다가도 켜보고 뭐 했는데 문제의 원인을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번 방송은 조금
불편하게
네, 불편하지만 참고 들어주셔야 될 것
네.
같고
다음 주에는 깨끗한
네,
방송으로
볼륨 조절을 잘 해주시기를
네.
바라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저희가 좀 대폭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해보죠.
하겠습니다. 청춘의 이슈 1을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네. 뭐 준비해
그
오셨어요?
일단 지난주에 하던 거에 속편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번 주 한 월화수까지는 되게 루즈했는데 목요일 금요일은 거의 무슨 무협지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이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막 그 긴장도가 높아지고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고 그러는 일이 목요일에 한번 있었고 금요일날 어떻게 좀 잦아드나 싶었는데 전혀 다른 일이 하나 또 터졌거든요. 그 두 개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주 제가 국민의당 그 댓글 제보 조작 사건에
네.
대해서 얘기하면서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잠깐
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 했던 그 몇 번의 거친 언사를 가지고
네.
언행을 가지고 그걸 빌미로 국민의당이 국회를 보이콧해버렸다.
네.
이렇게까지가 그 당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 국회 보이콧이 길어졌어요. 추경안이 상정된 지 한 달이 지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6월 7일쯤인가 그랬으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예 논의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도 되게 초조하죠. 왜냐면 이 추경이라는 게 11조 정도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국가 예산에 비해서. 근데 이게 내려가면 어떤 효과를 지니냐면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률이 올해 2.9%냐 3%냐는
그렇죠.
엄청나게 다른
엄청나게
의미를
다르죠.
갖는 거예요. 느낌, 체감도 다르지만 실제로 발표할 때도 다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한두 명이라도 임시직이라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또 그게 여론을 약간씩 바꾼다고 믿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경안은 어떻게든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고 지금 해야 각 지자체에서도 심사를 해가지고 돈을 쓰고
그쵸.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돈이 도는데 시간이 더
오래 안에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청와대에서도 방법을 찾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어요. 아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저렇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 체면도 있지 추경안을 위해서 직접 와가지고 시정연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괴물실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걸 초조해 하고 있었는데 월화 수까지 계속 국민의당은 똑같은 말만 했어요.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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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간다. 추미애 대표 사퇴 혹은 사과. 근데 추미애 대표는 계속 그냥 이제 더 나갔죠. 뭐 아니면 그냥 뭐,
무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고 강공 모드였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네.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국민의당을 만난 거예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김동철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서 대신 사과를 한 거예요. 네. 추미애 대표 대신.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네.
그건 조율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순식간에 네. 추미애 대표가 멋져가지고 벙찌고 바보가 된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못했는데 한번 봐줘라고 엄마가 와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본인은 계속 이건 지금 국민의당에 문제가 있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본인은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사과를 해버리고 국민의당이
그것도 대신 사과
아싸 그러면서 그럼 자기들 국회에 복귀해서 추경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추미애 대표 하나가 고립되고 바보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임실장의 발언 자체에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사과드립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워딩에?
아,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처음에는 이게 비공개 회담이었고 일정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알려지길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당이 더 그랬겠네요.
국민의당도
명분이
그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도 비공개로 말 안 하고 기습 방문을 했지만 사실은 알려지기를 당연히 원했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니,
쉽게 말하면
왔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알 수밖에 없게 흘렸고 기자들이 또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만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뭐라고 했다던데 이제 정보들을 모아서 질문을 했더니 얘기인 즉슨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그 청와대에서 와가지고 이제 추미애 대표 그가 이러저러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더 늦어질 수 없으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제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세다.
들어보세요. 이제 박주선 대표가 그렇게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추미애를 무시하고 간다. 무슨 말을 해도 저거는 혼자서 한 얘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기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주 또 봉잡은 박지원 전 대표가 또 신이 났죠. 추미애 대표는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박주선, 임종석 만남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전에 들었다. 그랬는데 추미애 대표는 언컨트롤러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그 추미애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가 이거를 우리가 뭐 무게 있게 볼 필요가 있겠느냐. 대통령도 손 못 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 바보를 만든 거예요. 제가 추미애 대표였으면 이미 피꺼 소시예요, 진짜. 이 새끼들이 이렇게 생각해.
아니, 당대표인데.
그니까요. 여당 대표라는 거는 대통령 사실 다음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한다는 게 청와대, 그러니까 정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회가 있는 거고, 법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에 사실상 뭐, 물론 오부여인으로 따지면 국회의장이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여당 대표잖아요.
게다가 근데, 과반이고.
예, 과반 안 됐죠, 지금. 아니죠.
최대, 다수? 다수?
뭐, 다수당이긴 하죠. 근데 아우 막 추미애 대표가 완전 돌아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기자들도 이제 막 추미애 대표를 이 무시하고 간 거다. 이거는 청와대가 이제
누가 봐도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추미애 패싱이 제목이었어요. 왔다 추미애 패싱.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막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아 그리고 나서 더 문제는 뭐냐면
추미애 대표는 그거에 대해 반응하진 않았어요?
노코멘트로 읽어냈는데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추미애 대표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을 미리 추미애 대표랑 상의를 했다. 얘기를 했다. 양해를 네. 구했다고 표현했어요. 양해를 구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 양해를 구했을 때 시점이라는 건 전병원 추미애 간 통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양해를 구했다는 건 이제 국회 상황에 대한 유감을 우리가 대신 표하겠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장사를 엄청 세게 한 거지. 추미애가 막 언컨트롤러블 하고 추미애는 이제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 상황 파장에 대해서 충격 먹고 당황을 했겠죠. 추미애 대표 측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만나고 난 뒤에 만나고 난 게 한 12시 전후였는데 그 누구냐 임종석 박주선 만남이 12시 전후였는데 2시 반쯤에 또 우원식 박홍근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가 청와대를 들어와서 대통령이랑 또 임실장이랑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추미애 패싱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랬나 이런
패싱.
이런 상황이 생각이 당연히 들 정도로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죠. 추미애 대표 측에서는 계속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근데 이제 아마 여러 가지로 그냥 우리가 또 소설을 써보자면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면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추미애 대표가 그동안 자기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결국에 사고를 치는구나. 우리랑 손발 안 맞추고 저거 한 번은 눌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내대표, 무원식 원내대표는 그간 계속 청와대랑 내통하면서 추미애 대표는 사실상 배제했어요. 물론 당대표가 이 사안에 끼어들 일은 아니긴 해요. 원내 상황이니까. 국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근데 추미애 대표 전에도 한번 말했다시피 대통령 당선된 뒤로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그리고 뭐 나 약간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원식 원내대표도 당대표랑 상의를 별로 안 하고 청와대랑만 계속 상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관계에서 계속 추미애 대표에 대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이 있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언론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 사실상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뭐 노골적으로 서울시장을 나가고 싶다고 하는 게 이제 삼선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본인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 있고.
아 그래요?
네, 박원순 의원이 뭐. 당 경선에서는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물망에는 오르는데 이거는 먼저 얘기하면 지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86세대에서는 화려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많이 죽어버린 이인영 의원이 있고, 그리고
다 이제 막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자기가 왜 대통령이 안 되는지 도저히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안 되는지 이해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장을 해보겠다고 하는. 송영길을 송영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분은 왜 내가 안 되냐는 거에 대해서 잘 그 있고
그분 인천시장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이 물망에 올리고 있고 본인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고민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고
아 이재명 시장은 얘기하는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본인도 야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제 민병두 의원이라고 삼선 동대문에 있는 의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기자 출신이에요.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데 상당한 전략가로 이제 당내에서는 불렸죠. 아이디어가 많고 그래서 이분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와 진짜. 춘추전국시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내에서는 두 개예요. 딱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그다음에 그 당대표.
아.
이게 이제 여당 대표를 누가 다음번에 할 것이냐, 그다음에 서울시장을 누가 할 것이냐가 최대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미애 대표를 사실상 이 정리해야겠다는 이런 표현이 매우 거칠지만 아무튼 좀 길을 죽이고 입지를 좁혀야겠다는 그 대내외 당 안팎의 어떤 그 필요가 맞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다음 그 서울시장과 이런 거 할 때 유리할 수 있으니까
진짜
나한테.
권력 암투네요. 네,
무협지를 써보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진짜 하나도 자기 편이 없다는 게 이번에도 또 드러났어요.
왜 이렇게 자기 편이 없 오선 의원 아니에요?
네. 오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그냥 친한 사람 생략세법도
그러니까,
하잖아요.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5년이면 20년이에요.
본인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개파를 만들지 않고 한 길만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그 말도 뭐
일리가
뭐 일리는 있죠. 근데 아무튼 추미애 대표가 엄청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 계속 연락이 안 됐고 그 금요일날 이제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금요일에는 이제 크게 목소리를 내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자기 정치 한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아니다. 난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이익이 난다고 앞으로 나가고 손해가 난다고 뒤로 빠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냥 예, 자기 변명을 하면서 왜냐면 본인이 여기서 더 세게 말을 하면 진짜로 골칫덩어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사실상 한번 찍어 누른 건데 여기서 반발하려면 자기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번엔 일단 묻어두고 간다. 그리고 추경 안에 다시 돌아와서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여기서 또 본인이 또... 얘기해봐야 아무도 듣지도 않고 상황이 매우 난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한 템포 쉬고 두고 본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협지로 쓰자면 목요일날 상황이 계속 급변했거든요. 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금요일 낮에는 좀 한가한가 싶었었어요. 그랬는데 금요일 3시에 청와대에서 3시에. 갑자기 뜬금포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는 청와대가 영화 찍는 걸 참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되게 좋아해요.
봤어요. 라이브로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춘추관장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라이브 준비하세요 이렇게. 그 참 기자들한테 생중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항상 우리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뭐 맞느냐 틀리느냐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자들 간에 그렇죠. 라이브를 물리자 이렇게 합의가 돼야 맞지. 이거 뭐 니네가 라이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가면 되게 짜증나죠.
짜증나지. 이제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면 대충 이제 각은 좀 세워주거든요. 뭐 이를테면 인사 관련이야 아니면 뭐 오늘 차관급으로 뭐 인사를 발표할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개편 관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 대충은 알 수 있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라이브 물려라.
3시에 물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고압적이었나요?
청와대가 상당히 고압적이에요. 근데 그건 그래요? 문재인 청와대뿐 아니라 제가 옛날에 한번 이명박 청와대 때 이제 갔었거든요. 수습으로 가가지고 거기를 가 있었는데 아 무섭더라고요. 그때 구제역이 한창이었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나네. 홍머시기 홍보 수석이 와가지고 기자실 한 바퀴 돌더라고요. 사진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거 안 한다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니 뭐 누 그 기자 옆에 가서 해당 기자 옆에 가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 닭 죽이고 돼지 죽이는 사진 그렇게 쓰는 거지 말라고 그 뭐 일부러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수습 때 그걸 눈을 꿈뻑꿈뻑 뜨고 갔어요. 원래 저는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거든요. 거기는 아예 출입이 안 되는 자리인데. 우연히 이제 뭐 심부름을 갔다가 보고서 아 여기 진짜 살벌하다 이 생각을.
그럼 부리는 무슨 후배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자인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말하진 않는데 캐릭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변인은 캐릭터가 매우 정중하거든요. 근데 춘추관장은 약간 깐죽대는 캐릭터예요.
대대로 좀 자리가 그런가요?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그런 캐릭터고 그래서. 기자들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생중계를 준비를 했죠. 근데 딱 앉아갖고 대변인이 거기서 발표를 문건.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 사무실 안에 캐비넷에서 300건 정도가 발견이 됐다. 근데 보아하니 이전 정부에서 2013년, 2014년, 5년에 만들어 놓은 생산한 문건이고 그리고 일부는 아주 몇 개는 그 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문건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경고를 날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내부에 있는 문건들을 몇 개를 얘기했는데 그 문건에서 이제 그 삼성물산하고 그다음에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사실상 개입시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걸 기회로 이용한다고 써놓은 문건을 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이 검증 대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거. 그다음에 여론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썼다는 거 아주 길게 만들어 놓은 문서가 아니라 필기를 해 놓은 걸 하나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 봐도 청와대에 이제 그 각종 개입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과 연관된 것들 증거다. 얘기했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그 축이라고 보여줬던 사건들과 관련된 것만 공개했어요.
저는 그 라이브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었는데 그 뭐야 전 정권에서 막판에 자기 기록물들을 그 30년 못 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지정 기록물로
네, 다 하고 막 정리를 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정리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특검이 막 돌아가면서. 근데 그게 캐비닛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게 되게 네.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근데 이제 이 생각은 해볼만할 것 같아요. 300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정부에서 기록물을 만들면 정부 따라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막 노무현 정부 때도 10만 건이 넘었다고 했고 맨비 정부 때도 100만 건이 넘었다고 했나? 기록물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일단 필기한 것들은 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 만들어 놓은 문건들도 다 여기서만 그 대외비면은 사용이 돼야 되고 문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문서를 계속 만들어서 특히나 박근혜 정부는 서면 보고를 주로 했다고 하니 문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다 보면 다 못 정리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파쇄기를 돌렸어도 한 뭐 10대씩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파쇄기가. 그래서 밤새 돌려도 다 못 돌렸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 민정수석실 중에서 지금까지도 안 나왔던 게 청와대는 이걸 7월 3일인가? 7월 초에 발견했다고 하는데 안 쓰던 사무실이었대요. 그 전 정부에서는 이제 그 민정의 이 두 개 파트가 나뉘어져가지고 사무실 썼는데 아직 여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금 현 정부는 다 안 채워진 상태잖아요. 사람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점점점 늘려가고 있는 와중에 사무실 하나만 쓰다가 새로 왔으니까 사무실 정리해.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는 사실 몇 개 안 되는 문건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구석 골방에서 다 정리하지 못했던 게 남아있었던 거 아닐까.
정리하는 사람도 놓친.
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이제 검찰에서 옛날에 뭐 쓰레기통 뒤진다고 하고 그 정치부 뭐 서울시 이런 데서 쓰레기통 많이 뒤졌던 기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취재하죠.
쓰레기통을 뒤진 건 뭐냐면 다 파쇄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쁘고 맞아요. 힘들다 보면 안 하는 것들이 나와마 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문건이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은 뭐 아니지만 그래서 예, 책임자가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청와대 압수수색을 몇 번 몇 차례 걸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일부는 파쇄하고 일부는 구석에 더 숨겨놨을 수도 있죠.
진짜 중요한 문건을 숨겨놨는데 깜빡하고
그랬는데
나왔다.
못하고 나왔을 수도.
너무 깊이 숨기면 깜빡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집에서도 막 잘 모셔놓은 건 못 찾잖아요.
잊어버리잖아 완전히.
아니면 막 이런 거지. 바닥에 그 무슨 나무 바닥 같은데 이렇게
들쳐가지고
그 안에 넣어놨는데
너무 낫지 얘기
침대 밑에 막 넣어놨는데
공사하다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영향력이 몇 가지 있죠. 그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삼성 재판이 이재용 재판이 사실상 네.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검찰하고 아니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둘이 만난 거를 독대한 사람, 독대했다고 하고 배석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정확히 입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둘 다 부인해버리면 그냥 다 모르는 얘기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 공소장을 쓸 때 검찰은 상당히 그 상황을, 둘의 독대 상황을 상당히 신빙성 있게 풀어냈어요. 스토리텔링을 했거든요. 뭐라고 말했고, 뭐라고 요구했고, 이렇게 막 따옴표까지 집어넣어서 써놨는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립돼 있었는데 네네. 이 자료가 나오면서 아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증거를 사실상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 삼성의 경영, 그러니까 승계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가 분명히 이걸 기회로 활용해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그러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입증하는 데도 단서가 되고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입증하는 데도 로비를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재판에 사실상 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저도 딱 처음에 재판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은 검찰 쪽에 그냥 문건을 바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마 법적 검토를 좀 한 것 같은데 여론에 공개하는 극적 효과를 노리려고 했었던 것 같고 본인들이 이걸 공개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정 기록물일 경우에 지정 기록물이라는 표시가 있을 텐데 그게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우리가 이거를 공개해도 된다고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 분은 검찰에 이미 넘겼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청와대 밖으로 나가지 않게 갖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어떤 극적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발견한 건 3일인데 발표한 타이밍은 또 한 2주 지나서 열흘 정도 지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을 봤단 얘기예요. 청와대에서. 어떤 시점에 발표를 해야 되는지. 그랬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있지만 잊혀진 재판과 관련 없이 지금 거의 잊혀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가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시기랑 거의 일치하거든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민정비서관으로 있었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는 민정수석으로 있었는데 이 문건이 2013년 그 하반기부터 2015년 6월까지였기 때문에 거의 겹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병우 수석이 이 국정농단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상당히 신빙성 있게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목까지 다시 한번 칼날을 겨눴다고 봐도 되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견된다는 게 참.
근데 이제 그런 한계는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자료가 만약에 공문서였다. 그러면은 민정수석실에 누가 작성한 건지가 나와요.
아하.
옛날에 그 문고리 3인방 사건 때 보면 세계일보가 공개한 그 자료가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거라는 걸 입증할 만한 그 청와대 마크도 워터마크도 있고, 찍혀 있고 어느 소속인지도 대충 찍혀 있어서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공개한 거는 아마 김영한 전 수석이 돌아가신 민정수석이 쓴 필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서라고 하면 입증하기 아주 쉬워지지만 만약에 누가 필기를 한 거라고 하면 이 역시 누가 필기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인지를 한 번 더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공문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아, 그러니까 300건인데 다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한 장인가 두 장밖에 지금 세간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건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어떤 것들이 갔는지는 아마 추후 밝혀지게 될 텐데 그 문건의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더 살펴봐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최근에 또 한 지난 수요일쯤이었나요? 이 관세청이 면세점 인허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조작했다는 그 뭐라 그러죠? 한화하고 두산인가의 점수를 높게 주고 롯데 점수를 일부러 깎아서 그러니까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약간 달리한 거예요. 이 매장 평수나 이런 것들이 다 점수에 들어가는데 그 점수를 롯데한테는 다른 기준에서 박하게 주고 다른 한화나 두산 같은 애는 약간 더 평수를 쳐줘가지고 이 평가 과정에서 롯데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세청이 청와대 혹은 뭐 그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점수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언제예요?
이게요? 작년이었잖아요. 작년에 그 면세점 허가 받는다고 되게 그 기업들이 로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아마 2016년 8월이었나?
15년 피해자, 8월이에요? 2016년에는 수혜자 롯데 이렇게 나오네요.
15년 8월인가? 아무튼 관세청에서 그거를 사실상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청와대에서 깊이 있게 개입했다는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하나씩 다시 나오기 시작을 그러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이 그 블랙리스트 재판은 선고를 곧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다음 달 초인가 되면 선고를 하기로 거의 됐었던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일주일에 네 번씩이나 재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놨고 변호인 측에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힘들다면 네 번에서 몇 번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잖아요.
아마 그거는 이제 그 구속 만료 시한이 넘어가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충분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 기소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그런 사안을 청와대에서 직접 공개를 하면서 이제 아주 적폐 청산을 위해서 청와대가 나섰다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플레이어가 되려고 한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서의 신빙성, 문건이 이제 충분히 증거로 채택될 만한 걸 인정을 받느냐, 그게 중요하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자면은 지금 정치권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재판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해지네요. 네,
그건 우리가 현장에서 재판을 매일매일 챙기고 있는 기자를 한번 모셔가지고 대략 어떻게 될 것인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락이 나면 청와대에서도 이제 적폐청산에서 약간 그 경제발전이 됐든 뭐 민생이 됐든 프레임을 옮겨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권 초기 한 100일까지는 계속해서 그 뭐랄까 전 정권의 문제들을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 두 달 됐나요?
50일은 넘었죠. 네, 두 달 정도 됐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요 정도로 우리가 간단한 정리를 마치고요.
네네.
우리 1부 끝나고.
일단
NC는 3부에. 하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곡은 김효은 기자님이 준비하신.
네. 이효리의. 네. 블랙.
블랙.
예, 네, 들어주세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 이효리 이야기는 3부에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머릿속은